제가 이제 이 말씀은 한한 달도 전에 이렇게 미리 설교 스케줄로 한 것인데,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새벽 시간에 나왔던 그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한그 스바냐의 말씀과도 다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읽고 또 매일 또 새벽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당황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제 잘못되지 않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심판을 받는 날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심판, 원수들을 무찔러 주는 것도 여호와의 날이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그 자연재해를 비롯한, 특별히 요엘서는 그 메뚜기 재앙과 뒤이어서 오는 그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또 가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그 지방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들의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또 죽어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위기, 이러한 자연재해, 뭐 한국도 보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의 지진은 뭐 견딜만한 지진이었지만, 그 쓰나미라든지 또 터키에서 우리가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헌금하기도 했지만, 그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그 지진들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터키하고 그리스, 특별히 터키 지역 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터키 그 튀르키예를 가보면 지금도 이렇게 동산 같은 곳이 있어요. 그 동산 같은 곳, 근데 그곳이 푸르지 않고 황좀 약간 누리끼리예요. 좀 황폐해 보여요. 근데 우리 안내했던 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렇게 저러한 동산 밑에는 다 유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적들을 너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발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골로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분이 골로새를 간다고 그래요. 갔더니 우리는 골로새라는, 우리 뭐그 지금으로 간다면 우리 시카고 앞에 보이는 우리 교회 입구에 그 로저스 에비뉴라는 그 교통 푯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골로새라는 그 교통 푯말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골로새 유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을, 아무도 안 오는 곳을 왔다고 하는데 좀 약간 기가 막히긴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옛날에 골로새였던 그 지역이 이렇게 완전히 그런 그 민둥산 같은 곳에 이렇게 휩싸이게 됐냐? 왜 그러냐면 지진 때문에 그래.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가면은 비잔틴 시대에 세운 엄청난 그 유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진을 가운데에 이겨내고 남은 것들이에요. 그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지진이 없었다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그 지진이, 자연재해가 그 완전히 그 도시를 뒤엎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막 이러한 지진을 경험하고 막 황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기능을 못해요. 갱들이 지금 한 80%의 전체적인 그 나라의 어떠한 땅을 정복했어요, 한마디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 여행 갈때 지금도 이렇게 중동 케냐 앞에 있는 이디오피아라든지 예멘, 수단,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이렇게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미 가든지 가면은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줄 서라 딱 하면은 줄을 딱 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디오피아, 수단, 뭐 전쟁 중 있는 곳에 가가지고 줄 서라고 하면 줄 쓸까요, 안 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 절대로 안 씁니다. 너무나 어떻게든지 줄 섰다가 뒤에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딱그 트럭이 가기만 하면은 막 달라붙습니다. 줄 쓰는 곳은 그래도 좀 살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러니까 환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어요. 그냥 나이스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면서 그 신앙을 재점검하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양로원 가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양로원에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양로원에도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평균적인 연령은 참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돌아가시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우리의 삶에 죽음에 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참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불현듯이 어떠한 그 재앙, 재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아, 나에게도 죽음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나한테도 정말 끝이 있구나. 내 삶에도 내가 건강하다고 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 보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한국도 그 좁은 나라인데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생필품을 살 수가 없대요. 그 도시에, 시골 도시에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노인분들이 있으니까 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분들 상대로 이렇게 장사도 안 되니까 그 마을 자체에 뭐 과일을 먹고 싶어도 과일을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러한 어떠한 생필품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배달도 가지 않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고립되고 또 점점 외로운 분들이 참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떠한 거냐면 주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긍휼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긍휼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엘서와 같은 우리가 지금 선지서들 있잖아요. 그 선지서들을 이렇게 그 읽다 보면은 대부분 언제 쓰여졌냐면 그 분열왕국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 쓰여진 서신서들이에요. 그럼 그 내용들이 대부분 어떠한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들, 특별히 요엘서를 이야기한다면 그 메뚜기 재앙과 그 다음에 가뭄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렇게 어떠한 열악하고 황폐해지고 황무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바르게 쓰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처음 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지금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내게 들려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면은 어떠한 것이 되냐면 그 경고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오래전에 경고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로 여러 가지 통계를 조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지금 정치가 얼마나 정말 혼란스럽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 지금 나라들이 더 민족주의적인 국가 이기적인 것이 강해지는지 몰라요. 미국은 미국대로,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러시아와 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겠어요?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영국이 왜 EU에서 탈퇴했겠어요? 점점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오픈했던 것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픈했던 걸 닫고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 정말 얼마나 냉정해지는지 몰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잡으려면은 진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의 어떤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이 정치적으로 좀 너무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그러한 말이 나올까 봐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하고 어떤 나라가 참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법을 지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불리하면 법을 안 지켜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당일 때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법을 지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야당 되면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이 막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인데 다 이런 거는 안 지켜도 되고 지킬 것만 지킨다고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막 데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뭐 교회들에서 예를 들면 그 동성애 관련돼서 얘기하면은 교회들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 법으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데모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법을 어느 정도 바꿔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네들은 왜 법을 안 지키냐 그래요. 이 법을 지켜라 막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막 세상이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진리,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누구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메뚜기 때가 갑자기 몰려왔어요. 메뚜기가 갑자기 막 몰려온 다음에 가뭄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선지자 요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예요. 지금 유다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풍성한 것들, 아름다운 그 포도원의 열매들,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쁨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잘 되니까 제사 제물도 많이 갖다 거기 성전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이 제사가 넘쳐나고 재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메뚜기 때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가뭄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1장 1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거 정말 엄청난 그 재앙이 자연재해가 온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 요엘이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무엇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그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는 피할 수가 없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런 것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만 피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갑자기 지금 막 엄청난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그러한 자연재해 같은 경우가 아니라 어떤 엄청난 그런 재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인간의 실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실수가 있잖아요. 뭐 이태원에서 엄청난 그러한 그 사고가 있었을 때 여러분 경찰에게 막 신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어도 무시하고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의미가 뭡니까? 소방서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도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앞에 그 소방서가 있는데 막 계속 여러 번 이렇게 그 소방서가 출동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니까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저거 가짜일 수 있어. 얼마 전에도 가수가 타고 가면서 말이야 자기 시간 안 들려고 가짜 앰뷸런스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앞에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해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몇 분으로 인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도 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약속하고 우리가 지키기로 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요엘서와 같은 선지서에 있던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기쁨을 주는 것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서론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는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이 바로 그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생의 무사함, 인생의 덧없음,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으면 바로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에도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돈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동시에 자연재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수르가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막 이렇게 메뚜기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유다는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자부하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성전을 철저하게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의 날은 이러한 심판은 예외 없이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은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신앙이라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3,000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이름 그러면 그 3,000명 중에 몇 프로가 신실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 나오는 이름 중에 70%가 좀 그분에 의하면 책으로 얘기한다면 배교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명 중에 정확하게 2,900 얼마였는데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면 3,000명인데 3,000명 중에 70%는 배교자고 30%가 남은 자래요. 그러니까 이 30%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동시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30%의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결국은 남은 자가 되는데 그 남은 자들은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자연재해가 임했을 때 어둡고 황폐하고 정말 엄청난 그 위기를 경험할 때 그들은 그 위기를 하나도 안 경험합니까? 경험합니까? 그들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신실한 사람들도 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그 남은 자들, 그 가운데 이제 죽지 않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증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그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가, 나는 괜찮아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선택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은혜를 붙잡는 사람, 남은 자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한테 정말 와 닿았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찬양도 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로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 헌금을 잘하면 되지,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카고만 해도 그렇고 그 이민, 그 코로나 지나면서 이 이민 사회가 정말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줄어드는 가운데에 여러분 숫자가 줄어들면 그곳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원래 정말 개척교회들, 초만한 교회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교회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저부터 우리는 자꾸 어떤 숫자라든지 뭐 제가 뭐 숫자의 부응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자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우리 새벽 예배 때 에베소 교회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뭐 해야 돼.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이 사라졌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 바리새인의 그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헌신을 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자랑하니까 교회 잘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정말 이 자연재해로 제가 한 제 친구 목사님이 올해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어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그 섬이죠. 인도네시아가 섬나라잖아요. 근데 그 섬에 메뚜기가 진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여기가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봐라 하면서 걸어가는데 이 탁탁탁 걸어가니까 저는 그게 좀 약간 황폐해가지고 다 그것이 그냥 좀 추수 끝난 그런 곳인 줄 알았더니 그 약간 누리끼리한 그게 다 메뚜기 떼예요. 눈처럼 우리가 쌓인 눈처럼 메뚜기가 쫙 깔려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 지역이 지금도 그 열대 우림이 있어가지고 그 비가 많이 오고 다 농사 잘 돼요. 그런데 그런 섬은 비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 한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이 시카고로 와가지고 제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자기가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 목사하고 어떻게 좀 자매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대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데리고. 그랬더니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냐. 자기네들도 놀랄 정도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어떤 식량들을 공급해주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오면은 다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때 정말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재물, 건강, 명예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문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말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랬어요. 특별히 지도자로, 리더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지도자로, 리더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지식을 모으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심판만 있습니까? 축복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러한 것도 경험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의 보좌 앞에 서요. 이건 진짜 이제 여호와의 날이죠. 자, 근데 우리가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영생과 영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영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영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도 얘기해요? 영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건 뭡니까?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칭찬을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공, 실패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주님께서 분명히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뭐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그찐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분명히 이야기하시지만 영벌을 분명히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동시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러한 위기 때문에 불안할 것도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손에 들어오는 만져지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른비와 늦은비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추수를 앞두고 또 추수하기 전에 이 비가 내려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하기에서 물이 필요하고 동시에 마지막 그 추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요. 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는 것은 그 황폐했던 곳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두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재앙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심판이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진짜예요. 심판이 정말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진짜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 은혜를 믿기 때문에 또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항상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곳 어떠한 형편이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확실하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 뭐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또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이 요엘서도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아주세요.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성령이 나옵니다. 요엘서에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